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못생긴 나무가 산을 마지막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너무 멋진 분들이 교회에 남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절대 여러분 못생긴 나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참 많이 외로웠죠.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예수님의 비전도 이해를 못했고 마지막 부활을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때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엉뚱한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마는 기적을 행하고 신비로운 일을 행하고 또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듣고 하면서 많이 따랐습니다마는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또 좀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니까 떠나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사람을 파송하고 막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입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는데 두 손 들고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자기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죠. 본문 20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깔보았던 사람들은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친형제들조차도 장남이었던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짐작이 충분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나를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라고 하는 것은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종교의 핵심 지역들입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자라나셨던 고향인 북쪽의 갈릴리 지역, 그래도 거기는 예수님의 그 나와바리 아닙니까? 그곳에서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의 걱정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누가 있냐면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리고 남동생들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그나마 많이 읽어보신 분들입니다. 한두 번 읽어서는 이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마 요셉은 빨리 죽었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몇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빠져있고 그 이후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은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누이들은 여동생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장남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동생들이죠. 누이들은 두 명 이상입니다.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여 세가 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위험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게 미친 거죠. 그래도 이단이 나온 겁니다. 귀신이 들린 거죠.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었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직접 만났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30년 전에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를 찾아와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걸 제대로 받을까요? 아니면은 넌 요셉 말고 다른 남자 있었지 그렇게 할까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속에만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 어머니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었지만은 말은 하지는 못합니다. 고스란히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해가 안 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마지막 그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험에 든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랑 같이 자랐죠. 같이 빨가벗고 목욕도 하고 빨가벗고 뛰어놀기도 하고 막 그랬던 형이었는데 갑자기 이 형이 정색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창피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동생들의 감정이 이러했었습니다. 명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죠. 명절에는 남자들은 다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상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2절과 3절입니다.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그 뉘앙스를 잘 찾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형들도, 동생들도 형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형의 말을 사실을 신뢰를 안 하고 있죠. 사람들도 다 미쳤다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네 명의 동생들이 형을 찾으러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립니까? 점잖하게 들리죠?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유대 가면 죽이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 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본심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무시나요? 본심이 아니죠, 그죠?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이 하는 말이 맞다면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차라리 유대로 가서 떳떳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왜 이 시골에서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그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발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우리 형으로 다시금 돌아오라 그 말이죠.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동생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형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동생들은 모르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안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맞잡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냥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있는 말을 너희들에게 할 때에 네가 못 알아들었다 그러죠. 못 알아듣는 거 정상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그러니 가장 좋은 가족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그랬을 때에 이런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남편, 아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천사와 똑같다고 그랬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곳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우리가 늘 해야 되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가족의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지금도 가족으로부터 신앙 생활하는 것 때문에 거부를 당하고 거절당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동생들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형을 조롱을 했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 근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목욕탕 가서 벗기는 때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2장 23, 2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죠. 그러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을 얻을 때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야 할 때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때는요, 그때는 자신이 죽는 때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힘든 싸움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그 때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들도 반드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혈기대로, 내 기분대로 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을 해내어야 합니다.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도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따라서 합니다. 여길지어다. 여겨라.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은 죽은 자는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반응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보이겠죠. 그리고 그게 끌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나와야 싸움을 싸워야 하고 거기에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기질도 죽여야 하고 내 분노도 죽여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뺨을 때려도 예수님 가만히 계셨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가만히 계셨고 주먹으로 때려도 예수님은 그냥 죽어 계셨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채찍으로 때려도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나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기준으로 시간표를 짭니다. 나에게 맞는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시간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늙었고 내가 젊었고 때가 되었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내 시간에 맞추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안 되면은 금식기도 하면서 막 윽박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죠. 아직 때가 안 되었다. 그러니 기다려라. 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주님께서 내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를 해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면은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요, 그는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혜롭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시면은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깨우쳐 주실 것이고 알게 해 주실 것이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 그거! 이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해버리면 질서가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은 말씀이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또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행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보면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때는 영광의 때죠. 영광스러운 천국의 때입니다. 근데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순간이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랐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업이 망해도 주님이 오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져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가 죽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오르셨군요. 나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지만은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랐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 동생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을 하면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 말을 하면은 미움을 받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과 또 양성평등을 없애버리고 성평등으로, 이게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성평등의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것을 악하다고 말을 하면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더 미움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미움을 받아도 세상에 하는 이 일들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들, 저는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노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욕과 같은 그런 글을 그냥 노래로 해요. 자살해야 된다는 말을 노래로 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요, 자살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들을 노래로 부르고 있어요. 정말로 악한 겁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악하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겠죠. 아마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장관을 임명할 때도 다 그런 분들을 지금 임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참 기독교인들은 말하기 힘든 그런 때가 올 겁니다. 벌써부터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악한 겁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미움은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너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때가 차야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정의할 때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은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참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허물 많고 미숙한 우리들을 결혼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다듬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급함, 부족함 기다려주십니다. 오늘도 네가 실수했지 또 기다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럴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외롭고 또 고독했을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본질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혼자 가야 되는 것이죠. 아파해도 내가 아파하지. 제가 보니까 어제 뭐 제 아내가 두통이 와서 힘들어 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줄까? 아무리 해도 그 아픈 거는 제가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그 아픈 거는 혼자서 그 다 겪어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그 다 겪어 나갑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런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을 때도 같이 해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혼자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내가 혼자서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그게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홀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붙들고 이 길을 홀련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운 길이었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그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채찍질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그럴 때도 예수님은 혼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함께 계셨죠. 우리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외로워도 고독스러움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 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은 아하 닮은 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